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의 본문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맛을 잃지 않아야 섞이는 의미가 있다. 맛을 잃지 않아야 섞이는 의미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자, 성경대로 하면 예,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믿는 성도. 성도란 어떤 존재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가 너무 미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격려보다는 세상에 나갔을 때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정체성은 가장 이 세상 속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와 같이 그런 어떤 성도의 어떤 본보기가 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을 말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우리의 모든 성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말한다면 이 성도를 인하여 복을 얻게 하시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고귀하고 하나님이 이 열방 속에 축복을 주는 그런 통로와 같은 여러분이신데 각자가 여러분 현장에서 살아갈 때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영향력을 나는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인 나로 인해서 우리 친구나 직장 분위기 뭐 우리 이세의 문화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오는 그런 일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물론 좋을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고 분명히 최악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같은 세상에는 참 어려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분명히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역사를 살펴볼 때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찌됐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사는 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감옥으로까지 떨어지는 그런 최악의 삶을 살았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 노예였던 요셉으로 인해서 또 감옥의 죄수였던 요셉으로 인해서 그 주인의 집이 축복을 받고 또 그 함께 수감됐던 죄수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요셉의 그 모습을 겉으로 볼 때는 죄인이었고 노예였지만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땐 정말 미미한 존재고 바닥의 삶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 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낮은 자를 통해 놀랍고 크신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붙든 성도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붙든 그 성도들은 그로 인해서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소망과 축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열방 가운데 알게 하는 빛된 자들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겨자나 또는 누룩 같은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 같은 경우는 배춧가의 1년생 또는 뭐 2년생 풀로서 씨가 많고 또 향기롭기 때문에 양념과 약재로 사용되고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이용이 됩니다. 우리가 머스타드 소스를 자주 먹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겨자씨는 다른 모든 씨앗보다 사실 작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근데 그것이 성장하는 성장력에 있어서는 아주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보통 뭐 1.8m에서 2m, 크게는 3m까지도 그렇게 마치 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겨자를 자기의 정원수로 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겨자씨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것을 비유한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 겨자씨가 지니는 몇 가지 특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일단 나라라는 것은 그 이 나라의 통치가 미치는 공간이 바로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호주에 살고 있지만 저 캔버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 같은 경우는 비록 이 나라에 있어도 한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는 대한민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는 것은 통치가 임하는 것이다. 막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누룩 같은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겨자씨나 누룩의 비유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고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겨자씨와 같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누룩과 같다는 건데, 그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서는 정말 놀라우리만큼 변화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나 누룩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 존재 자체가 너무 작아서, 뭐 겨자씨 같은 경우 크기가 뭐 1mm, 좀 큰 건 2m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무 작은 씨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잘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매우 작아서, 너무 연약해서, 잘 뛰지도 않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비유를 하는 거죠. 이 땅에서 확연히 노출되지 않은 채 이 세상에 나가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실 우리의 나간 그 모습에서는 우리는 늘 작고 연약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미미한 존재가 어떻게 돼요? 마치 겨자씨나 누룩처럼 이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면 너무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나 우리의 끝이 창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속한 바로 그곳을 변화시키는, 그곳에 축복을 주는 그런 주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인 거죠. 그래서 겨자씨나 누룩은 그 존재의 크기에 반해서 점차적으로 놀랄만한, 괄목할만한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작은 믿음, 서투른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하지만 오직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존재,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규례를 따라 살아갈 때 끝내 이 세상에 크고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가서 우리가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 성도다,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뭔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려면 뭔가 굉장히 뭐 대단하고 굉장히 뭐 웅장하고 그래야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과하게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뒤바꾸는 그런 영향력들은 뭔가 꼭 높은 고지에 올라서만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 볼 때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뒤바꾸는 영향력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크고 웅장하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성경을 통해 볼 때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통해 보듯이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치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겨자씨처럼 가루 서말에 섞여서 그 존재조차 알 수 없는 누룩처럼 너무 평범해서 존귀해 보이지 않는 그런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천박한 그 이 말 마구간 사람도 살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어떻습니까? 세상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종교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경제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도 평범해 보이는 보통 사람들 속에서 갈릴리라는 시골에서 그 삶을 성장하셨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과 이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렇게 끝났습니다. 뭐가 빛도 없고 영광도 없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영향력은 너무나 놀라운 거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생명을 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선 존재들입니다. 소금의 존재는 보이지 않고 필요한 곳에 함께 섞여 들어가야죠. 그러나 그 영향력은 분명하게 강력하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보십시오.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뭡니까? 바로 2.8%의 소금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소금의 양이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설렁탕에 들어간 소금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어떻습니까? 그 설렁탕을 아주 제맛을 나게 해주는 맛을 살리는 역할을 하죠. 또 우리가 김치를 자주 먹는데 배추를 절일 때도 보면 아주 적은 양의 소금이 들어가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야채에 숨을 죽이고 먹을 수 있는 생명으로 바꿔줍니다. 또한 생선을 절일 때도 그렇죠. 아주 적은 양의 소금이 들어가지만 적당한 간은 만들면 썩지 않게도 되고 또 우리 입맛에 맞는 맛있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이 세상이 썩지 않고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소금인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어떤 겁니까? 양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의 맛을 잃지 않고 잘 섞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소금이요 누룩과 같은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을 약속받으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끼리 천국을 만들어서 성 쌓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출애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으셨을 때 그 시내산을 마치 천국처럼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 쌓는 삶이 아니라 그 보냄받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생명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도 숨어 살고 교회에 들어와서까지 숨어 사는 그런 존재가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열방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던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어두운 땅에 빛이 되어주고 썩지 않도록 소금이 되어주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나안 속으로 들어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길을 닦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줄 이료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나오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나 누룩과 같이 세상 구석구석 어디로든 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 안에 섞여야 됩니다. 그냥 시내 산에 모여서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가 조사오니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우리가 보내를 받은 우리의 가정 속으로 우리의 친구 관계 속으로 우리의 직장과 사업화와 모든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섞여야 되는 거죠. 그때 중요한 게 뭐냐? 그 섞여 들어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금된 백성의 맛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맛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너희가 섞이는 건 좋은데 그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맛을 잃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잃는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말씀합니다. 빛을 들고 세상에 들어가서 자신의 빛을 잃고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밟히고 세상에서 버려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들어간 그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 족속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반짝반짝 빛을 발했지만 점점 그 빛을 잃고 그 소금의 맛을 잃어서 결국에는 짓밟히다가 우리가 지난주 뭐 느헤미야 그 지난주에 다니엘 살폈던 것처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 짓밟히는 존재로 끝나는 걸 봤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녀된 맛을 잃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맛을 잃으면 우리로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미치라고 보낸 그 가나안 여러분의 이 삶의 터 곳곳에서 오히려 가나안 문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음란의 문화, 쾌락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에 오히려 감염이 돼서 더 암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백성다운 맛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맛을 잃지 않은 성도가 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맛을 잃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의 사회 속으로 나아가서 저들을 거룩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향력 미치는 누룩 같은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서 다른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말해주고 우리의 가족이 말해주고 이 문화가 말해주는 내가 아니라 성경,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든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바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알리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이런 자신의 신분, 이 아이덴티티를 철저하게 알게 하는 그 일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리더의 사명인 겁니다.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것. 그들이 세상에 주는 거짓된 사탄의 소리에 속아서 자기를 오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의 모습을 알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은 무슨 직접적인 힘을 발휘해서 부패한 정치권과 싸우고 술이 나라를 망친다고 뭐 술 회사를 넘어뜨리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바닷물이 썩는다고 소금으로 바다를 다 채워서 그 소금 운동장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비록 2.8% 정도의 적은 양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소금이 맛을 잃지 않고 그 바다에 잘 섞여 있을 때 그 바다가 썩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맛을 잃지 않고 그 땅으로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가나안처럼도 말고 이집트처럼도 말고 시내산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의 맛을 잃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군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운동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부패한 사회 속에 들어가도 썩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맛을 내는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키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회의 변화를 시켰던 교회 역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이런 역사들을 좀 찾기가 좀 어려워서 영국의 역사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 이 1700년대 이 영국에서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 바로 사회가 변화됐던 이렇게 바르게 변화됐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교회와 성도가 나서서 대사회적인 뭐 운동을 벌이고 캠페인을 벌리고 사회 운동에 참여해서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목사들이 정당을 만들고 정치 활동을 잘해서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 사회를 도덕적으로 변화시켰던 그 변화의 힘은 어디 있었냐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조지 위필드라든가 존 웨슬리 같이 말씀으로 변화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심장을 품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브리스톨 지방 같은 그 지역은 광부들이 뭐 술 퍼마시며 아주 방탕하게 그랬던 지낸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존 웨슬리 같은 복음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브리스톨, 이 광부들이 술 퍼마시고 음란하게 살던 그저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살던 이 도시가 이 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생긴 겁니다. 또한 웨일즈라는 그 옆에 있는 지역에서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회사에서 하나둘씩 집어갔던 그 물건들, 훔쳐왔던 것들을 다시 다 반납하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 그래서 그 너무나 많은 걸 가져와서 그걸 위해서 바로 다시 보관할 창고를 지어야 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일일이 수사하고 쫓아다녀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교회가 나서서 사회운동을 벌여서 된 일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그 심정이,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이 사회 곳곳을 변화시키며 새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광부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니까 그 영성과 지성의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고 사는 이 인생, 이렇게 먹다 죽는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늘 사회의 문제거리였던 그 술의 문화가 완전히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도박하고 싸움하고 분노로 사는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니까 분노로 싸움만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삶의 바른 의미를 찾으려는 그런 운동들이 벌어졌고, 또 아이를 이렇게 학대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니까, 그 당시 사실 아동에 대한 그 인식은 그냥 아동 자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그래서 아동에 대한 관심은 나중에 애들이 그냥 어쨌든 먹고 살고 나면 군사력,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끔찍한 아동 노동이 아주 관행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박해받고 학대받으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으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키려고 해서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브리스톨이 영국 7대 도시로 손꼽힐 만큼의 규모의 도시였는데 이게 교육도시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왜 이런 사회가 변화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습니까? 바로 복음이 심겨지기 시작했고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그 복음의 맛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니까 사회적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르게 들어가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들어간다면 그 가정이 변할 것이고 그 사회가, 그 학교가, 그 직장이, 그 사업터가 변화를 일으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 또 이 노예제도 변천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제도를 폐지시키는 그 일에 아주 핵심적이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었죠. 이 윌버포스가 막강한 사회적 이론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폐지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영국의 막대한 부를 만드는 핵심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제도가 무너지게 된 것은 그렇게 모든 그 국가의 부가 그거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이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말씀 속에서 자신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뭐 그 당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찬송을 작곡했던 그 존 뉴턴이라는 이 사람도 노예선 선장 아니었습니까? 그 삶의 고통 속에서 복음을 만난 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에 고마워, 예?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만나니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자기가 나간 그 땅에서 그런 삶을 위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소금과 같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깨닫고 그 말씀의 확실함 가운데 먼저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자신의 사명에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주는 가치를 따라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닌 것 같고 저 가치가 맞는가 싶어서 저를 따라오면 저로 아닌 것 같고 예, 이 세상이 주는 것 앞에서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스프링복스라는 그 아프리카의 산양이 그 앞서가는 그 앞선 양들을 쫓아가기 위해 그렇게 가다가 죽어가듯이 그런 인생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윌리엄 밀버포스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되니까 이 노예 제도가 얼마나 잘못된 거나 나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평생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 해방운동이 하나님께서 자기 평생에 주신 사명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는 그의 전 인생을 바쳐서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뛰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노예 제도가 영국에서 폐지된 겁니다.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믿어야 자신에 처한 삶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복음의 맛을 잃지 않고 그 맛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티교회를 통해서 특히 우리 셀들의 이 만남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일들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셀의 말씀을 통해 서로 나눔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구하는 이 멜번 속으로 또 호주 속으로 열방 속으로 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그런 수많은 사람을 보내는 게 저의 기대요 저의 소망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회인지 아닌지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간 우리의 성도들이 과연 맛을 잃지 않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으로 판별할 수 있겠죠. 저희 교회가 10년을 살아왔습니다. 10년의 사역을 마친 지금 비록 작은 숫자지만 바로 그런 사명을 붙들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지체들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힘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군가를 아는 그런 백성을 세워가는 이 일에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사탄 위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규모를 부풀리고 자꾸만 사회 문제에 뭐 전면에 나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 그 변화된 성도들, 그 사람들을 세우면 이 사회는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그 땅은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사회 속에서 열방 속에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누룩과 같은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말씀을 통해 아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의 맛을 잃지 않은 모습으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알았다면 두 번째, 이제 그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이미 서두에 말을 했지만 섞여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후의 단계는 세상 속으로 소금과 같이 맛을 잃지 않지만 잘 섞여 들어가는 일이 우리의 일인 겁니다.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섞여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먹고 자란 후에는 이 세상의 체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체제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 씨도 먹히지 않고 오히려 공격당하는 그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 살아왔던 바로 그곳, 지금도 살고 있는 이곳,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 나의 사업터, 나의 친구 관계, 늘 살아왔던 그곳.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소금과 누룩이 되어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서 뭘 합니까? 그 썩어가던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게 하고 그 변치 않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누룩처럼 섞여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섞여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악해질 수밖에 없는 이 자본주의, 인본주의, 이런 뭐 쾌락주의, 뭐 이런 성공주의, 이런 구조 악으로 시스템화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 속에 마치 밀가루에 섞인 누룩처럼 완전히 섞여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원리를 그래서 먼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상이 주던 삶의 원리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그런 그 과거의 삶이 아니라 또 앞으로 우리가 사명을 갖고 들어가야 될 가나안의 그런 삶도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주가 세운 그 삶의 원리를 우리가 알았다면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시내산과 모압 평지에서 신신당부하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교회에 모여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면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왔고 복음은 들었고 알긴 알겠는데 그것이 정말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거듭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는 게 두려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하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지만 결국은 밖에 나가보면 마치 번지점프 하는 것 같은 거죠.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 자신만만하게 막 억시억시 하면서 올라갔는데 난 할 수 있다고 가서 외쳤는데 앞에서 딱 서는 순간 그냥 오금이 저리고 막 어떻게 부들부들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받은 감격으로 이 세상에 나가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세상이 마치 우리의 빛을 보고 확 다 그냥 확 돌아설 것 같은데 사실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그 원리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싸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저들은 반대로 살기 때문에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하고 이게 다 맞는 세상이면 그게 천국이지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최고의 원리, 정말 영생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데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심지어 공격하기까지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그런 세상에서 도망쳐 나와라, 기도하고 우리끼리 뭉쳐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곳으로 들어가라 말하는 거예요. 땅끝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존재를 겨자씨다 누룩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만 성도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처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갔을 때 우리가 조금 약해 보일 수 있고 공격받을 수 있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 골리앗처럼 또 그냥 마징가드트처럼 그렇게 되라, 너희는 세상에 뭐 슈퍼맨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에 누룩이다, 겨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누룩은요 섞여야 돼요. 소금도 섞여야 다른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소금이다, 누룩이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희를 세상과 섞어놓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누룩이면은 소금끼리 누룩끼리 뭉쳐있는 게 아니고 그걸 섞겠다는 거예요. 밀가루와 섞겠다, 세상과 섞겠다, 썩은 것과 섞어놓겠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빛이면은 어두운 밤 가동처럼 하나하나 띄워져서 온 세상을 밝혀야지 가로등이 전부 같이 뭉쳐있으면 그게 무슨 가로등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다 소금이다 누룩이다 말하는 것은 물론 교회 안에서 거룩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과 내 뇌를 섞어놓겠다. 아주 철저하게 섞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세상과 섞여서 마치 2.8%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적고 작은 수의 성도들이지만 복음의 맛을 잃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 세상을 썩어가는 곳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간 곳에서 핍박받고 구박받고 왕따당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독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불신앙적인 체제라고 해서 그 체제로부터 떠나서 별도의 성을 쌓고 살거나 또는 그런 구조 악에 대항하고 투쟁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과거 교회 역사를 보면 극단적인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16세기에 제세례파라는 그런 신앙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제세례파는 뭐였냐면 종교개혁 시기 중에서 아주 급진적인 운동 당치였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주장했는데 그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아무 관계없다 그렇게 주장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믿기 시작하니까 국가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돼서 결국은 이게 온전한 이 소금으로서 이 또 누룩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엄청난 마치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순교당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주장했던. 근데 결국 이것은 이단이라고밖에 말을 못합니다. 요즘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군대도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국민이면 국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지 왜 군대를 안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의 한 부분만을 붙들고 그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그것만 주장하는 거. 우리는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가 어떤 구조학을 가지고 있든 썩을수록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는 소금이니까. 우리는 누룩이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맛을 가지고 그 사회에 소금처럼 녹아들고 누룩처럼 섞여야 됩니다. 그래서 형태를 볼 수는 없지만 그 섞여진 곳에 궁극적으로 맛을 변화시키고 질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또는 그 속에서 섞여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그게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소금의 맛, 누룩의 맛, 하나님의 백성다운 맛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직업관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명백하게 죄가 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뭐 술 장사나 뭐 몸 파는 장사나 뭐 고리대금업, 뭐 그 외에도 아무튼 뭐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몇 개 정도를 빼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나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못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뭐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법계, 의학계, IT업계, 모델, 뭐 방송계, 디자인, 뭐 영상업계 어디 등등 세상에 다양한 직업 곳곳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으니까요. 그래서 들어가서 복음의 맛,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그들과 섞여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맛을 잊지 않고 섞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섞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땅을, 그 가정을, 그 사회를, 그 열방을, 그 직장을, 그 사업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 들어갈 때 당장 부딪히는 게 뭡니까? 일단 이것처럼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에 근무를 하는 그런 직장들도 종종 있지요. 매번 드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좀 지혜롭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로스터를 짜서 돌아가는 일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직장들도 있죠. 뭐 소방관이라든가, 뭐 경찰이라든가, 뭐 비행기 조종사라든가, 스튜디어스라든가, 뭐 간호사나, 뭐 우리 교회는 요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람들은 원리의 당위성만 주장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가지지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를 누룩이라잖아요. 우리를 소금이라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섞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꼭 아프리카 뭐 어디 그런 오지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 이 문화 속으로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은 어느 직업이 됐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직장을 뭐, 또는 뭐, 상사라든가 아니면 뭐, 사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당연히 자기의 권한이 있으니까 그는 주의를 지켜야 되겠죠, 분명히. 그러나 만일 간호사라든가 요리사라든가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면 뭐 주일에 일하게 될 수 있을 땐 해야죠. 그러나 이런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자신이 일하는 그 장소에서 내가 정말 아까처럼 맛을 잃지 않는 그런 신뢰받는 사람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맛을 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뭐 주일에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뭐 로스터 때문에 그렇게 얘기도 못하고 지켜야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빛과 같이 성실함과 노력을 통해서 점점 신뢰를 쌓게 되면 적어도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로스터를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예배를 전혀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줄여내고 남들이 주일에 일하는 대신 만약에 누가 바꿔줬다면 내가 평일에 더 열심히 해서 그래서 그런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자신이 게으르고 준비되지도 않았으면서 남들보다 더 희생하며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뭐 주의를 지키니 못 지키니 이런 것만 탓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할 그럴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회생활하다 보면 제일 곤란한 게 뭡니까? 뭐 술자리, 회식자리 같은 거죠. 뭐 휴식시간에도 뭐 이런저런 잡담하고 이럴 때 뭐 같이 모이고 이러는데도 사실 어떨 때는 불편하죠. 모이면 다 담배 피고 아니면 술 먹고 타면 그런 거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이 그런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소금이잖아요. 누룩이잖아요. 그럼 가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철저히 준비한 마음으로 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워놓고 가면 그냥 거기로 가니까 그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모습으로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남들 폭탄주 마시면 우리는 폭탄 콜라 마시든가 어차피 폭탄주 뭐 이것저것 섞어서 맛다가리도 없을 건데 콜라 사이다 섞으면 어때요? 맛없이 먹으면 아 얘들이 이렇게 맛없게 먹는구나 생각하면서 동경상련의 마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곳에서 저들이 현장과 그 고민들을 함께 듣고 나누는 거예요. 또 술 마시다 보면 자꾸 속 얘기 나오잖아요. 무슨 취중진담 이래가면서 뭐 갑자기 눈물도 흘리고 뭐 사실 나 너무 외로워 뭐 결혼이라 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뭐. 야 나 어저께 부인하고 별거 했어 뭐 사실 나 맨날 싸워 집에 들어가기 싫어 뭐 애들이 문제야 애들이 나를 피해 뭐 나 죽고 싶어 그 나올 거 아니에요. 해별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로 풀고 그런 데서 누구한테도 하소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옆에 있어주면서 그래 인생이 그런 거야 어? 나도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 만나고 말씀 만나고 내가 살 맛이 난다 그러면서 예수님 소개하고 야 이렇게 꼭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말고 정말 우리 진지하게 인생을 좀 나눠보자 그러면서 셀도 소개하고 초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보통 그리고 술 마시면 어디 갑니까? 2차 3차 막 가죠. 끝으로 갈수록 아주 이상한 데로 막 가거든요. 술 마시고 가는 2차 3차는 이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정도에서 다 집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 가서 파장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것도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 안 되면 2차 노래방 정도에서 건전하게 마무리하고 그렇게 끝내는 거. 저는 그렇게만 해도 괜히 더 뒤로 가가지고 밤새 부어라 마셔라 뭐 이상한 데 가고 이러는 것보다 뭐 가정을 세우고 또 그렇게 지켜가는 그런 성도의 하나의 의무라고도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전 상관없다고 봐요. 예전에는 여기서 공부하는 이 대학교 4년 뭐 대학원 3년 이래가지고 한 스물대여섯 살까지 연애도 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믿음을 확실히 갖고 연애 많이 하세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세상이 하는 짓거리 쫓아가지 말고 그러면 뭐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좋아하는 이 세상들이 지루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런 진정한 진짜를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처럼 누룩처럼 같이 섞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 복음의 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맛간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 맛을 잃은 소금은 밟힌다고 그랬죠. 근데 좀 가만히 생각해보면 맛을 잃고 빛을 잃고 살아가면 누가 좋아하냐면 사탄이 좋아해요. 사탄이 이런 사람들을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맛이 간 소금, 맛이 간 이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교회로 모으려고 그래요. 왜요? 이 사람들은 맛이 갔기 때문에 교회 와도 맛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 앞으로 모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안 가고 교회에서 따르게 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잃은 맛이 간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교회로, 맛이 간 그리스도인들을, 맛이 간 교인을 자꾸 교회로 모아요. 청년부로 모으고 여기로 모으고 모여서 하는 일이 말했던 것처럼 매 술 파트너, 섹스 파트너 이런 거 찾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아니, 사탄의 입장에서 그것처럼 좋은 그런 이용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이 맛이 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가면 오히려 사탄은 내가 볼 때 세상보다는 교회로 보낼 것 같아. 세상은 어차피 썩었으니까 같이 썩어봐야 그게 그거고, 아니면 성도를 썩게 하려고 보낼 수는 있겠지만 이 맛이 간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면 그 교회는 온전할 수가 없거든요. 마치 사탄으로 파송된 스파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일마다 족족 방해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못한다고 그러고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의 맛을 내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잖아요. 세상의 소금이어서 만약에 그 세상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우리는 밟힐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처하든 그곳에서 복음의 맛을 잃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진정한 이 삶의 맛을 느끼게 하는, 아, 사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맛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미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과의 화해의 복음으로 확실하게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심이 새겨지게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속한 사회 속으로 어떻게 돼요? 인볼브먼트가 있어야죠. 섞여야 됩니다. 소금처럼 누룩처럼 사회 속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의 가치를 잃지 말고 녹아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맛을 잃지 않으면 그 사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거기서 생명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맛을 잃지 않으면 여러분이 속한 사회가, 가정이, 직장이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나오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런 진정한 여러분, 이런 누룩과 같은,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